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이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무신론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무신론자가 던지는 질문을 가상을 하고 답변하는 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숲에 호랑이는 보이지 않는데 호랑이 발자국이 한 2km 정도 계속 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까? 마을 사람이 와서 호랑이 발자국을 만들어냈다?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비가 와서 호랑이 발자국이 2km 생겼다?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이 와서 호랑이 발자국을 만들었다가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호랑이가 실제로 있다가 합리적입니까? 네, 답변을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우주와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 세계를 제대로 관찰하면, 정직하게 관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증거를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존재한다, 누가 부인하겠어요? 존재하고 있죠. 제가 늘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1은하계, 제2은하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이 있다, 과학자, 천체물리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리고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를 가지고 가도 우주의 직경을 통과하는데 280억 광년, 그런데 제가 대충 잡아서 300억 광년으로도 모자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도표를 한번 보시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이제 어떤 거냐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주가 존재한다? 틀림없죠. 그럼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시작이 있다면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자가 인격자인가 비인격자인가? 자, 가능성 저밖에 없어요. 저 도표 가지고 무신론자, 불신자를 대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신자들이 훨씬 강합니다. 논리가 훨씬 강합니다. 자,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럴 때 우주의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학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면 원인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당연히 원인이 있다. 과학자들이 대부분 믿는 게 빅뱅이거든요. 빅뱅. 빅뱅이라는 말은 큰 폭발이라는 뜻이죠. 빵! 하고 터졌다는 건데 뭐가 터졌냐? 빛과 에너지. 빛과 에너지가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절 이하에 나오는 빛과 에너지가 팡! 하고 터졌다는 게 폭발. 폭발해서 지금 이 우주가 된 거다. 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일단 빅뱅이란 말은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시작되는 시점. 창세기 1장의 태초.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다. 시작됐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영원히 존재했다 하는 이런 학설을 가진 과학자들이 옛날엔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것으로 동의하거든요. 성경과 과학이 우주는 시작이 있다 하는 면에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원인, 그 원인이 인격적인 원인이냐 비인격적인 원인이냐.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인격자고 저도 인격자예요. 인격자란 말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격이 되려면 교제가 가능해야 돼요. 교제. 상대가 없는 데서는, 상대가 없는 그런 혼자만 사는 데서는 인격적인 존재가 불가능하죠. 인격이라는 것이 벌써 이미 교제, 상대와의 교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원인인가 아니면 비인격적인 존재가 원인인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작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자가 계신다. 인격자라는 말은 그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분. 하나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있는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는가? 예, 있습니다. 삼위.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거든요. 삼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인데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천국에 올라가셔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뭐 성부는 위대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좀 못하고 성령은 좀 못하고 하네, 똑같은 완벽한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성부하고 성자하고 대화하시고 성령하고 대화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고 존대하시고.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잖아요. 인격적 존재.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셋이 하나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조화시키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화시키려면 용인 정신병원에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개미가 인간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셋이 하나다. 이해 못해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뭐 전지전능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받는 건데 이 우주 속에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인격적인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 기계가 사람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뭐 이제 4차 혁명이라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이라 그래서 AI 뭐 Artificial Intelligence 뭐 인공지능 얘기하지만 인공지능 그것도 인간이 만드는 거거든. 인간이. 인간은 기계를 만들 수 있지만 기계, 비인격적인 기계는 인격적인 인간을 절대로 못 만들어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절대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만물 창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오랜 기간에 창조했다 그런데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6일 창조거든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저기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하루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하루니까 앞에 나온 엿새라는 것도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각기 하루하루 6일 창조. 6일 창조가 성경적으로 맞아요. 6일 창조. 아이고 목사님 이 우주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6일 창조를 주장하십니까? 6일 창조라 그러면 뭐 신약이 2000년이고 구약이 4000년이면 그러면 우주가 6000년 전에 창조됐다는 그런 원시적인 이론을 주장하시는 거요? 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가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아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기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아기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인 우주, 말하자면 비유로 말하면 성인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해요. 성경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 1장 쭉 읽어보시면 그 6일 창조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도표로 보시면 금방 들어오죠. 제가 읽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겠어요? 빛을 만드셔야죠. 빛이 있어야 보이니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다 보여야 창조가 그 다음 진행이 되니까 빛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니까. 빛과 어둠. 그 다음에 궁창이라는 것은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대기권. Atmosphere.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 아, 아래에 물은 이해하잖아요. 바다에도 물이 있고 강에도 물이 있고 연못에도 물이 있고 호수에도 물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저 위에 무슨 물이 있어요? 쉽지만 비가 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비가 오는 거 보면 위에서 내려오죠. 위에서. 그러니까 저 위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 이슬이나 설이나 그거 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눈, 저 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우박,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도 공창 위에 물도 있고 아래 물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날 창조다. 그러면 물을 한쪽으로 모아야 되니까 세 번째. 셋째 날은 물을 한쪽으로 모아야 되니까 한쪽으로 모이게 하셨죠. 그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땅이요, 땅. 그 땅에는 뭔가 자라게 하셔야 되니까 나무와 식물, 꽃 이런 걸 자라게 하셨죠. 채소 이런 거. 자, 순서를 보시면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가 없이 빛이 있습니까? 저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러나 계시록 22장 5절에 답변이 나오죠.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해가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고. 해 없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 후에 해가 나왔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의 기원이시니까. 해, 달, 별. 자, 첫째 날하고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저거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딱 비교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정리하기 때문에 제가 안 외워도 되거든. 첫째 날 빛 가거든. 뭐, 둘째 날 궁창 이렇게 안 때려도 된다고. 그대로 다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목사님 논리는데도 제 논리는 안 되는데요.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창. 궁창이 하늘이니까 하늘에 새가 날게 하셨다. 다섯째 날. 그 다음에는 밑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 밑에 물이 있으니까 아래 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니까 바다 또 물에 생물이 물고기에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에 식물이 있는데 동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물. 그리고 동물이 동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딱 맞는 거라고요. 딱 맞는 거. 저렇게 6일 창조인데 6일 창조를 보시면 창조의 질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나와 있죠. 제가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이 창조의 질서, 질서가 있다는 것이 이 질서가 하나님 발자국이라고요. 숲속에 호랑이 발자국이 2km나 나 있다면 호랑이 있는 거거든요. 창조 속에 질서라는 발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발자국. 이걸 보면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질서에 법칙이 있고요, 법칙. 그러니까 물리 법이 물리적인 법칙이 있고, 뭐 수학의 법이 있고 다 있잖아요. 수학 법칙 간단하지. 2, 3은 6. 그 수학의 법칙이죠. 물리 속에 질서가 있다. 자, 이 위에 물건 들고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또 영도가 되면 섭씨 영도가 되면 온다. 그거 물리의 법칙이에요. 물리의 법칙. 백도가 되면 끓는다. 섭씨 백도. 근데 어느 날은 100도에 끓더니 어느 날은 20도에 끓는다. 그런 일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이 질서 없이 지멋대로 놀아버리면 그걸 연구해서 뭐 해요? 아무 법칙도 없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은 법칙을 연구해내기 때문에 이 법칙은 일관된 거거든요. 일관된. 법칙을 뛰어넘을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기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 여러분, 이 해와 지구의 거리도 이게 정확한 겁니다. 해와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여러분 다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거리를 잡으셨어요. 정확하게 거리를 잡으셨어요. 달도 사이즈도 정확하고요. 완벽하고. 달과 지구의 거리도 정확해요. 그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다에 조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류. 밀물, 썰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닷물이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바닷물이 그 정확한 사이즈, 달이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고 지구가 정확한 거리가 아니면 바다에 물이 자꾸 올라와 버려요. 육지로 막 올라와 버려요. 이 쓰나미가 그냥 일상사가 된단 말이에요. 쓰나미 나타나는 이런 거는 때때로 나오는 그런 재난적인 현상이지만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바닷물은 거기 있거든요. 이게 법칙과 질서라는 겁니다. 법칙과 질서. 이 법칙과 질서를 보면 이게 발자국이거든. 호랑이 발자국이 일관되게 나와 있는 걸 보고 계속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호랑이 있구나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이 법칙과 질서를 보고 이 법칙과 질서를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신 것을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정직하게 토론하면 부인 못해요. 무신론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법칙과 질서가 있다. 학자들도 이 외계의 어떤 존재가, 지구에 있지 않은 어떤 인간 외의 어떤 존재가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속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돼. 씨를 뿌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아주 대단한 천재적 존재, 그러니까 전지전능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법칙과 질서를 주신 분이 계신다. 이거 분명하단 말이죠. 이 법칙과 질서로 들어갔을 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만 생각해봐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두뇌가 있는데요,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두뇌가 1초 동안에 100만 개 이상의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100만 개 이상 1초 동안에. 하나도 안 믿어지죠. 그대로 제가 데이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다음 눈이요, 우리의 눈이 700만 종류의 색깔을 구분한대. 700만 종류의 색깔. 저는 뭐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잘 모르는데 700만 종류요. 동시에 150만 개의 메시지를 눈이 취급합니다. 동시에. 대단하죠. 이게 말이에요.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나왔다, 아니면 아메바로부터 나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어떻게 아메바로부터, 단세포로부터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원히 세월이 바뀌어도 원숭이가 하나님 되는 것은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거든요.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 속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인간 속에 보통의 경우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근데 그 60조 개 중에서 1초 째깍할 때 50만 개가 없어져 버리고 50만 개가 다시 살아난대. 다시 생긴대. 그래서 생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각 세포 속에 300억 개의 코드가 있다. 코드 300억 개. 30억 개의 코드가 있다. 그게 그 컴퓨터 코드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런 코드. 거기 DNA 코드가 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We all begin as a single cell the size of a period at the end of a sentence. How does that cell know how to build a body with 100 trillion cells in it, thousands of different kinds, and each one of them is so complex, nanochemical machinery beyond our comprehension how it works, and encoded is the instruction manual. It's the manufacturer's manual how to build and operate every part of this incredible body made up of 100 trillion cells.
야, 여러분, 100 trillion. 그러니까 저게 이제 100조 개를 말하는 건데, 100조 개. 100조 개의 세포, 사람의 속에 30조가 있는 사람도 있고 100조 개 있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60조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0조 개의 세포, 각각의 세포에 또 DNA, 염기서열, 아까 그 보신 염기서열, 염기서열 그 DNA가 있는데 그 DNA가 30억 개의 코드, 그 컴퓨터 코드와 같은 그런 코드 신호로 되어 있다, 암호로 되어 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분들은 이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이래도 저걸 연구하고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6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 세포가 30억 개의 저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게 말이지 어느 날 펑 해서 터져서 인간이, 나중에 인간이 나왔다. 아이고 아니야. 그리고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막 오랜 세월 지나해가지고 인간같이 왔다. 과학자가 정직하다면 그걸 주장할 수 없어요. 정직한 과학자라면 이건 정말 어떤 전지전능의 존재가 하신 일이다. 전지전능.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뭐 프린스턴의 유명한 과학자가 우연히 존재할 가능성을 10에 124제곱이라 그랬는데 10의 124제곱.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할 가능성, 확률이 10의 124제곱이다. 10의 124가 얼마인지 전혀 감이 없잖아요. 인류의 역사 전체를 초단위로 계산하면 10의 18제곱이래요. 역사 전체가. 그런데 우연히 존재할 확률이 10의 124제곱이니까 엄청 그 존재할 확률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 별들이 10의 22제곱이라 하는데, 근데 우주의 만물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이 10의 124제곱이니까 무한히 없다. 그런 확률은 없다. 그런 확률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존재가 창조하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1장 26절을 보시면,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최초 창조될 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대화.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격자시니까 인간을 인격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나 모양은 같은 단어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하는 것뿐이고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뭐 신학자들이 수십 가지를 갖다 대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 뭐냐 그럴 때 그 밑에 보시면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다스리. 다스린다는, 이 다스린다는 게 하나님 닮은 거라고요. 인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물론 사자가 동물의 왕국 왕이라 그래서 막 잡아먹고 하지만, 사자가 인간을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인간만이. 인간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에 학문도 들어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원리 찾아내가지고 그 원리 가지고 만물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것을 익혀 나가지 않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고. 다스림. 다스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그게 하나님 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절대자시고 그 밑에 인간이, 인간이 그 다음 존재예요. 그 다음 존재.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 제일 최고의 존재라고. 최고의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걸 부인해버리면,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는 걸 부인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인용했던 그 더글라스 제이콥이라고 하는 분이 Compelling Evidence for God and the Bible,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자기가 겪은 경험을 얘기했어요. 스톡홀름,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최고봉으로, 최고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학생 한 명이 막 화를 내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이라는 종, 인간이라는 스페시스, 인간이라는 종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종우월주의다. 종우월주의. 그 종우월주의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당신은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더글라스 제이콥이가 질문했습니다. 자, 내가 가정적으로 질문할게요. 당신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당신 집에 침략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칼 들고 총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다면 당신은 할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모기를 보호할 거예요? 할머니도 있고 모기도 있는데 할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모기를 보호할 거예요? 당신 지금 조금 전에 인간이 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귀합니까? 모기가 귀합니까? 당신 생각에 할머니가 귀해요? 모기가 귀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기가 할머니가 귀하다 그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 조금 전에 인간이 우월하다는 거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할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왜냐면 제 할머니니까, 제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제가 모기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모기라면 할머니 보호할 거 아니요. 모기 보호하지. 기가 막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논리. 인간이 말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부인해 버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거야. 혼란. 모기보다 인간이 훨씬 더 귀한 존재거든. 훨씬 더 귀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최고의 존재란 말이야. 인간이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라고. 최고의 존재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최고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데서 나타난다. 동물은 하나님 닮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닮은 거는 인간밖에 없거든. 근데 인간이 하나님 닮았다고 할 때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 도덕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도덕법. 인간 속에 도덕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기 위해서 검역을 받아 쭉 들어가시잖아요. 검색, 뭐 검문 검색할 때 지나가는데 여러분 속에 뭐 물건 속에 가방 속에 금속이 있으면 삐하죠. 삐. 금속 탐지기겠죠. 여러분 속에 금속 탐지기와 비슷한 선악 탐지기가 있어요. 잘못하면 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이거 다 세 개 나오시는데 부모를 저항해버리면, 거역해버리면 삐한다고. 삐. 괴로운 거야. 거짓말해도 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주신 분이 계신다고. 주신 분. 그걸 거기 새겨 놓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시다 그랬더니, 양심이라는 도덕법, 물론 양심에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뭐 별양심 다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있다고 양심. 어떤 분이, 교수님이 학생한테 그랬대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친구가 동생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존중해야죠. 그러면 동생이 동생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냥 안 둘 거예요. 만약에 결혼해서 딸이 동생을 한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저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동생이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자기 자녀로 가고 자기 동생한테 가니까 막 화를 내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 뭐가 옳고 그런 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속에. 인간 속에 새겨져 있는데 지금 세상이 막 엉뚱하게 뒤집어지니까 엉뚱한 말 듣고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뿐이지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것, 도덕법이 있는 것은 도덕법을 주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주신 분.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새겨 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꾸 그 자란데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메릴린 아담슨이라는 여사분이 무신론자인데 없다, 하나님 없다 계속 주장하다가 아주 반듯한 기독교 신자 친구가 하나님이 없는지 한번 연구라도 해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어떻게 연구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도전받고 연구를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 한 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했어요. 아이 없어, 아이 없어, 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쫓겼습니다. 너무 쫓겨서 마지막에는 오케이, 유인,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만드는데 40여 개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 방문자가 1억 2,500만 명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마음만 열시면, 예수님만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C.S. 루이스라는 분도 아주 영국의 최고 대학의 교수로서 하나님 없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러다가 밤에 연구를 중지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시니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계속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막 못 견디겠더래요. 못 견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에 탁 부딪힌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시는데요. 강신성 성도님이에요. 지어버림, 버린 아픔, 그리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 이런 간증문을 제게 보여주셔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소개를 합니다. 포클레인 일을 하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귀촌 꿈을, 단꿈을 꾸면서 어떤 복라인 서서 어떻게 잘 살까 이러는데 어느 날 셋째가 두 돌 무렵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암이라고 셋째가 두 돌 무렵에 막 심장 멎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아찔하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걸을 때 관절마다 뼈 으스러지는 소리 한 발 내딛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누워있으면 코에 찬바람과 한기 발시림 온몸 구석구석 장기를 찌르는 고통 완전히 산송장 같은 몸이 근데 교회 가기 싫은데 조권사님이 교회 그 아들을 도와주면서 저 교회에 한번 가실래요? 오셔서 오셨는데 오신 김에 교회 예배 좀 드려요 가서 설교 들으세요 이런 데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 싫었대 막 너무 싫고 말씀도 안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듣다가 어느 순간에 몇 번 왔는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더래요. 6개월 만인가 하는 건 하여튼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랍게 자신이 변했는지 자신이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어느 봄날 세상이 온통 달라 보이고 진달래의 고운 자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죽었던 자신이 살아났대. 그리고 자기 병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병명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날 금요일날 금요 기도 포봉 집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운 게 오더래요. 뜨거운 게. 뜨끈뜨끈한 게 임해서 그야말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동생도 전도하시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함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탁 부딪히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처음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 믿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야 되거든. 제가 이 스마트폰 핸드폰 휴대폰 이걸 오늘 새벽에 쓰려고 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2시간쯤 되면 꽉 찼을 줄 생각하고 갔더니 하나도 없는 거야. 시커먼 거야.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꽂아놨는데 이 꽂는 요게 엑스텐션에 안 꽂혀 있어요. 그 하나도 안 들었어. 그래서 다시 꽂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속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